오늘 말씀은 이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제목이 붙어진 말씀의 비유의 2막입니다. 2막. Previously. 믿어보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실 이 오늘 비유의 말씀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제목이 붙여졌지만 사실 주인공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어느 포도원 주인과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막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장터에서 품꾼들을 데려온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5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일하기에는 쓸 수 없는 부적합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온 이 포도원 주인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그것도 자기가 친히 5번이나 가서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첫 번째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품삯신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자기가 5번이나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온 이상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1막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5시에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포도원으로 들이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주인의 긍휼의 초대로 1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2막에 그 막이 오릅니다. 하루가 다 끝났어요. 6시,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얘기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대로 나중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 그리고 먼저 온 사람까지 오전 6시에 온 사람까지 아마도 줄을 세워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왔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푼돈이나 받으면 잘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돈을 받지 못해도 내일 다시 일할 기회를 주겠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회니까. 자기가 뭐 내가 일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처지니까. 그것만 해도 만족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주인이 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품삯을 그냥 다 줘버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5시까지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 다 닫히고 더 이상 뽑지 않는 하루가 거의 다 끝나가는 5시까지 그 인력 시장에서 서성였던 이유가 뭡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품꾼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매일 고용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뾰족한 수도 없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서 누가 자기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시간까지 서성이고 그러나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빈손으로는 갈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방황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한 시간 일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하루의 인생을 연장받는 것과 같은 기쁨이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과 청지기를 보면서 연신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훈훈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가 이후로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3시에 왔던 사람, 그리고 1시에 왔던 사람, 그리고 12시에 왔던 사람입니다. 자,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하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3시에 왔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그렇죠?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혹시 세 달이온 주지 않을까? 세 배는 주지 않을까?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사람 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고 기대하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시에 온 사람에게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줍니까?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루 품삯신 똑같이 1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마 3시, 1시, 12시에 온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오전에 온 사람들, 9시와 6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망고 제 생각이에요. 아, 오후에 오면 한 데나리온이구나. 나는 오전에 왔으니까 최소 두 배는 받겠지. 아니면 더 많이 주겠지. 11시간씩, 12시간씩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아마 그러고 여전히 기대로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의 손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렇죠? 내가 누구 뭐 반일을 도와줬어. 그리고 열심히 도와줬어. 근데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뭐 오이 두 개씩 주면 열 받지. 그렇죠? 나는 더 많이 줘야지 당연히. 열 받죠. 그래서 이 품꾼들이, 먼저 왔던 품꾼들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10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맞죠? 종일 때악볕에서 이렇게 막 100도 넘어가는 데서 종일 일하고 그랬는데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주는 것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불의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 같아요. 사과할 것 같아요. 네, 미안하다. 내가 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내 돈을 요만큼만 준비했으니까 요번에는 참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도록 할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도 얼마 불쌍하냐.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고 너희도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준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인의 태도는 완고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보도온 주인이 당당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명히 불의한데, 분명히 불공평한데 이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고용계약서, 구두계약을 드림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당신들도, 시작.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일한 만큼, 하루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요. 6시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주인이 하루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루 일한 만큼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한 만큼의 일당을 주겠다, 품삯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건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떼어먹고 덜 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떼어먹은 것이 아닙니다. 품꾼들이 약속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약속된 것과 더 약속된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왜 나한테 오버페이 하지 않느냐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야 돼요. 주인이 이야기한 말에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러나 품꾼들은 오버페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 이 품꾼들이 포도 농장에 온 것, 그리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포도 농장주와 품꾼들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당시에 뭐 말을 걸거나 저 일하고 싶어요, 저 써주세요, 저 이만큼 일 잘합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다 뽑아갔습니까? 포도 농장주가 다 뽑아갔어요. 자기가 찾아갔고 자기가 오라고 그래서 뽑아간 거예요. 하루 종일 포도 농장주가 찾아다닌 것이고, 그래서 이 포도 농장주가 포도원, 자기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도 농장에 들어온 것부터 이 사람들의 어떠한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은 그들이 마땅히 일한 것에 대한 일당이나 보상이 아니라 이것 역시 주인의 은혜, 주인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일당이에요? 아니죠.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구원은 어떠한 보상이 아닙니다. 잘 살아온 것에 대한 일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우리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포도원에 드리고 한 데나리온씩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한 데나리온,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걸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직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전쟁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어나 보니까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정의로운 일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받아야 될 일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일당이고 보상이라면 우린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며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로 살고 있는 나이기에 그 구원을 취소시켜야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구원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시켜야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도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옳지 않기에 정의롭지 않기에 공평하지 않기에 한 가지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 오늘 내가 나된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오늘 품꾼들처럼 뭘 더 달라고 주장합니다. 뭘 더 주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은혜인 것을 알지만 은혜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며 은혜를 보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며 게다가 한 가지 더해요. 은혜를 모르면 하는 짓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는 짓이 있어요. 반드시 그 짓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은혜를 보상으로 변질시킨 결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시작!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의 선한 긍휼을 악한 것으로 만드느냐?
정말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밖에 없는데 왜 원망과 불평으로 선하신 아버지를 악한 분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주지 않으시는 악한 아버지,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못된 아버지로 왜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는 악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 이 품꾼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 실은 주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것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라고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해도 너무한다. 나한테 왜 이러냐? 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하는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옆집 아저씨나 램프 요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장 잘 발견하고 그 아래서 살 때는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손으로 된 바 피조물로 그분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그런 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못된 아버지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구원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아유 그럼 입 다물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신뢰 아래서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정말 이따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파운데이션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 아래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림 없는 신뢰 아래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못된 아버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분명히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 나중에 복음을 들었던 우리는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된다라는 말이 어떤 신앙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듯 먼저 이렇게 믿었지만 오래 믿었던 신자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게을르게 하면 나중에 뒤처지게 되고 열등하게 된다는 의미냐 말입니다. 아닌 것 같죠?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오직 무엇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되는 것도 나중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나중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복음을 들은 우리지만 우리를 인하여 먼저 되지만 나중 되었던 유대인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 모르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었지만 지금은 잘 믿지 못하면 나중되고 열등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 믿은 사람,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너를 회복시키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일찍 왔으면 뭐라도 주장할 텐데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 모든 삶을 볼 때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고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좌절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갔을지라도 5시에 인력시장을 서성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서성이는 일만의 자존심조차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천국은 죽어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이 지옥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